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마음이 온전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무장하고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백성 중 절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 공사를 하고 절반은 재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무기를 잡고 지켰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대적을 철저하게 대비하자 이제 문제가 내부에서 터집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같은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상황에서 여자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한 점이냐면 성경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는 형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여성들이 앞장서서 호소하는 일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기에 여성인 아내들이 앞장서서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생계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2절에는 식량난의 문제, 3절에는 흉년의 문제, 4절에는 과도한 세금의 문제, 5절에는 부채로 인하여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 즉 동족이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함께 생활하고 이익을 위하여 돈을 꾸어주거나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고 가난하여 빚을 갚지 못해서 몸이 팔리게 되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세우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리 대금으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이 다스릴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보면 연 이자가 무려 20%에서 25%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빌려주고 받는 연 이자가 무려 33%였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더 높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연 이자가 33%, 양식을 빌려주고 받는 연 이자가 50%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돕고 함께 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흉년이 들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어야 했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당시 밭과 포도원에 대한 세금은 토지세의 일종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사 왕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까지 세금도 바쳐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 바쳤던 세금은 흉년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빚을 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담보로 데려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상으로 심각한 가난에 처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가족을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우에도 빚을 준 사람은 빚진 사람의 자녀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어떤 때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으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무장하여 이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 적이 있으면 분열하고 분쟁하고 분리되면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교회도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안간힘을 쓰지만 내부에서 분열하고 분쟁하면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외부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요인, 즉 마음을 무너뜨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가정 안의 공동체, 내 안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안이 탄탄해야 겉도 탄탄합니다. 안이 건강해야 밖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이 하나가 되어야 밖에 나가서도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두 내실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의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듣고 크게 노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직역하면 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고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듣고 분노하기는 하였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대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일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다스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적이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한 후에 이성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적이지 않고 섣부른 행동을 피하면서 유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질책하고 대회까지 열어서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8절의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때에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